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작은 아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읽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참 감사한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과정이 어디죠? 네,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그렇다면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큐레이팅 영상 혹시 시청하셨나요? 네, 아직 시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남짓 되는 그 영상에는요, 이 열왕기서를 저희가 읽어가면서 어떠한 이해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매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열왕기서는요, BC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왕관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요. 또 그 이후로 한 13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주전 586년에는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왕관은 몰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양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에서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땅에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모든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일은 비단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왕이 가장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뭐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그리고 꼭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세 가지를 금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왕이 될 때 세 가지를 금지하셨고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요. 곧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현재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할 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멸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악한 때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요. 가장 절망의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텐데요. 이 열왕기상 22장 중에서 이 절반에 해당되는 이 11장이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요. 또 최고의 번영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40년간 통치를 했고요.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은요, 당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그 결정적 계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충성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이 탄생 배경, 출생 배경 그리고 당시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으로는요 솔로몬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꿈에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렇게 딱 한 번만 인생에 두 번도 아니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네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솔로몬은요 저 같으면 곧바로 아,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와 저에게 나타나 주셨군요.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요. 이 솔로몬은 곧바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6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아뢰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기초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못한다고 하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솔로몬이 이 갓 스무 살이 넘은 이때에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큰 책임과 역할 앞에 솔로몬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갓 스무 살이 넘어서 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가 됐다라는 것, 스스로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발만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 이러한 강한 압박 속에서 아마 솔로몬은 하루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나아가 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일반적으로 왕에게 있어 백성은요, 섬김과 존중의 대상이기보다는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먹은 대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인간의 이해와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듣는 마음인데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개역 한글과 표준 새번역에서는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은 곧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듣는 마음 안에 이 속해진 의미 중 하나가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솔로몬은 마냥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굳건히 서야 나라가 굳건히 섭니다. 만약 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연설, 곧 유언을 기록한 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어떠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규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꼭 필요한 마음, 꼭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양은 안전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이 최고 통치자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평가 중 하나가 바로 재판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요, 또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징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의 모습,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에게까지 올라오는 송사 문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당시 왕에게까지 올라오는 이 송사의 문제는요, 정말 난해하고 복잡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옳고 그름을 쉽사리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요, 잘못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그리고 그 뒤에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명한 솔로몬의 이 재판은요, 인간의 송사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지 그리고 복잡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공동체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모든 국정운영과 또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과 악을 판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거짓이 난무하는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송사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통치자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한 이 솔로몬에게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는 거죠. 저희도 가족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이 후배들이나 또 여러 삶 속에서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들을 간구하면 그것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것 이상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열 왕들이 또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동일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걸어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훗날 솔로몬,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훗날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통해 솔로몬이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내는 듣는 마음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으로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왕국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조차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솔로몬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아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또한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름답게 고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